8장 이야기를 조금만 하다가 9장으로 들어갔습니다. 8장에는 주로 박해가 일어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박해가 왜 일어났죠? 똥간지에서 질문할까요? 괜히 집사 뽑아놨더만 교회 일 안 하고 나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다가 그래 일 벌어진 거죠? 자, 아무 대답 없으면 그렇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 막 지사시키거든. 교회 일이나 하지. 따돌아 댕기면서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는? 그런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나 잘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지사시절에 듣고요. 하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사가 어딨고, 목사가 어딨고, 어디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일꾼으로 세워놨지만 이들은 교회 일만 했던 거 아닙니다. 특히 스데반은 어디 가서 누구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크기에 스데반이 찾아간 겁니다. 특별하게. 가가 붙어가지고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말로 이겨내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박해가 생겨났는데 저렇게 일어난 이 박해는 굳이 스데반 때문은 아닙니다. 스데반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한번 터질 사건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엄청나게 꺼려했지만 좀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참에 그냥 이게 계기가 돼서 터졌을 뿐이지 꼭 스데반 때문에 일어났다 아니면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 이런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났죠?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견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인데 단지 그 계기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좀 당겨졌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스데반의 잘못도 교인들의 잘못도 분명히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툭하고 일 생기면요 누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했을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은 이런 박해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했던 그 일이 사실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 그 얘기가 8장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스의 손, 구스 넷이라고 하죠. 이분이 읽었던 그 성경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이분이 뜻도 모르면서 읽고 있었던 성경이 뭐였죠? 이사야서입니다. 저는 이사야서가 별명이 제5복음서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억을 하셔요. 복음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복음서가 또 한 권 있어요. 그게 이사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사야서 읽으면 참 읽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만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읽으면 세상에 신약에 있는 복음서 못지않은 즐거움이 그 속에 있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잘 안 되시면 어떤 도움을 얻어서라도 나중에 이사야서 공부를 여러분들 꼭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째 여유가 조금 있어서 아침에 저녁에 할 설교를 한참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본문이 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목사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짐작으로요. 제가 들은 바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불안스럽답니다. 참 힘들대요. 일주일 내내 끙끙 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오늘은 죽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다 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부담감 때문에 목사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고민을 하던 분들도 더러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98%가요, 설교 온 것 붙들고 앉아있으면 즐겁습니다. 제 혼자 즐기고 앉아있는 거죠. 이 좋은 일을 왜 안 시키나,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4월, 5월 우리 교회에서 두 달 동안에요, 저녁 집회 내가 야간도 쳤습니다. 왜 저녁마다 딴 거 하냐. 내 설교 밀리가 못 살겠다. 뭐 헌신 예배하고 초청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두 달 동안에 설교 기회가 한 번 있었는가 뭐 어땠는가 이래서 내가 공식 서명에서 말할 수 없고 비공식적으로 그 내 시간 좀 뺏기지 마라 잔소리 좀 했거든요. 목사님 부모회 한번 또 있습니다. 성모사님 좀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 하니까 원래 들어서 두 번 하고 있거든요. 무슨 낙으로 사냐 무슨 낙으로. 근데 할 게 분명해지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때야 되냐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본문을 펴놔놓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으면요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뜻도 모르고 읽고 있었던 것이 이사야서였고 빌립이 그걸 보고요 그 무슨 말인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대부분의 고백이 그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그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뭘 가르치죠?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놓더라도요 그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를 가르치고 결국은 세례받게 하고 돌아갔고, 이분 때문에 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참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외침을 전혀 받지 않냐고 아주 오랫동안 살았는데 정말 최근에 들어와서 되게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참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만, 최근 가는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이디오피아는 괜찮았습니다. 이디오피아가 대체로 위대한 인물 혹 아세요? 맨발에 아베베 맨발의 마라톤 선수요. 이 양반 맨발로 뛰었습니다. 이 마라톤을요. 뭐 자기가 평생 거기서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마라톤 우승까지 했으니까. 아베베 오래된 사람인데 아시네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디오피아는요 외침을 받지 않은 채 참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요. 그것이 이때 이분이 돌아가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린 것이 주원인일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컸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 공산주의 탑도 있고 아프리카에 다른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자, 8장은 그쯤 하고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갑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하나 나오죠. 이 다메섹이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요.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다마스커스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지금 지명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표기해야 될지 잘 모르던 시절에 이걸 전부 한자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우리말은 외래어 표기법이 바뀌면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자 이래서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쉽게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좀 하셔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몇 가지 시험 한번 쳐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를 뭐라고 그러죠? 한자 표기로. 쉬운 겁니다. 호주. 쉬워요. 오스트리아는요, 조금 어려운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오스트리아는요? 뭐, 한 번씩 들어 놓으세요. 오지리. 아, 처음 듣는 거 많을 겁니다. 아마 보세요. 네덜란드는 지금도 좀 쓰는데요. 화란. 네덜란드를 왜 화란이라고 그러냐 했더니, 네덜란드에 그 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주 이름이 홀랜드랍니다. 그래서 홀랜드를 따서 화란이라고 했대요. 저도 그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 했을까? 어려웠어요. 아, 뭐, 다른 여러 나라가 있지만, 진짜 어려운 거는요, 저기, 덴마크를 뭐라고 했는지, 이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덴마크. 이거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정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이거는 왜 정말이 됐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덴마크를 옛날에 정말이라고 불렀다. 이런 기억을 하시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해오던 것들이 아직 성경에 그냥 남아있어서 우리 표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요. 아주 쉬운 거 하나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를 한자 표기해요. 이게 정말 쉬운 건데, 큰일 났다. 기도. 기도.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 표기로 쓴 게 기독교입니다. 참 큰일 났다. 알아두셔요. 한자 표기로 이렇게 갔는데,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좀, 아, 이거 뭐 좀 후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이해하셔요.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몇 가지 더 봅시다, 그러면. 이집트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이집트요. 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같은 현상들입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죠?
악하지 않죠.
예. 저 들리게 이야기해야죠. 사울이 악한 사람은 아니래요. 여기는 살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왜 아닌데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저 예수 믿는다는 놈들은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뭐 한 사람?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한 열심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들은 눈 뜨고 못 봐주는 겁니다. 본성이 악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무리들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열심입니다. 문제는요, 그릇된 열심이죠. 방향이 잘못 잡힌 열심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방향만 바로 잡아버리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 요소와 귀한 일꾼으로서의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팅팅 노는 사람하고 이렇게 위험한 사람하고 어느 쪽이 낫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사한 일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 그 게으른 사람은 아무 짝에도 못 세요, 사실은. 그러나 잘못됐거나 어쨌거나 이런 위험성을 안고라서 이렇게 뛰는 사람은요, 옆에서 잘 잡아만 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이 사울을 좀 봐야죠. 자,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빛이 저를 불러 비쳤다 그러네요. 예, 빛이 비추는데 사람이 왜 꼬꾸러지나요? 빛이 너무 강하면 눈 감아보면 되죠, 뭐. 에? 못 감아요? 빛이 너무 세면 균형을 못 잡는다고요? 눈 감으면 되지.
그냥 보통 빛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빛이라는 강요한. 성령의 빛이 강요한.
감기를 하고.
뭐 우리 그 너무 저게 너무 고상하게 답하지 말고요. 빛이 너무 강하고 다른 데는 안 비치고 자기만 집중적으로 그냥 비치는데 눈을 감아 이런 빛은요 눈을 감아도 뚫고 들어옵니다. 감아도 소용없는 빛이에요. 그러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막 두려움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이런 빛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소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9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얘기하고 거기하고 조금 다른 듯이 나타나 있는데 잘 비교를 해 보시면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 줍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 소리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고요. 말은 사울 혼자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소리는 나는데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소리가 났는데 그 말 뜻은 사울 혼자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이 알지 못할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물었거든요. 이건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이 악한 무리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네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난 잘한다고 한 짓인데. 9절 끝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왜 못 먹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눈 안 보여도 먹는 건 먹을 텐데. 이게 단순하게 눈만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게 틀렸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내가 예수를 따라야 할 상황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 생각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전향이나 아니면 개종이 얼마나 어려울 거냐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가 좀 어렵죠. 혹시 뭐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개종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경험을 설명을 좀 하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옆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안 믿던 사람이 믿겠다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건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렵습니다. 쉬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부부 싸움 잘하는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거 치약 얘기인데요. 치약 옆구리 콕 자는 사람하고 밑에서 이렇게 짜올리는 사람이 있죠. 그럼 맨날 싸워요. 그래서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쿵 누르는 사람이 생각 바꿔서 밑에서부터 짜올리면 싸움 안 날 거고 아니 밑에서부터 짜올린 사람은 막 양보해가 지도 뭐 중간부터 꾹 눌러 편게 짜면 싸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가만있어봐라. 이 중에 혹시 신랑이 그러는데 바꾼 사람 계셔요?
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바꿨지 그걸 왜 바뀌어요?
네? 아니 중간 꾹 짜고 저는 밑에부터 하니까
예.
계속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일종의 포기네 그죠?
아니요. 중앞에서 짝 떨어지니까
예.
나중에 사이가
뭐
없잖아요. 사이가 밑에서 짜더라고요.
예?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작은 일 하나 바꾸는 게 그게 참 안 돼요. 여보 제발 양말 벗어 던질 때 뒤집지 말고 그냥 벗으면 안 되나. 이거 평생 해도 안 고쳐지는 사람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것도 어려워가 안 되는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게 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충격 가운데 사흘을 헤매면서요 아마 기도하고 지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어야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충격 속에 사흘을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일을 하고 계셔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울을 이제 바꾸도록 그렇게 하죠. 10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를 불러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우리말이 직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가가 뭐예요? 괜히 뭐 표현이 좀 오래 쓴다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똑바로 된 거리. 영어로 보면 아마 straight street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똑바른 거리라고 하는 어떤 거리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었던 그 모양입니다. 이름이 그런가 봐요. 그 직가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 나는 자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이 성령님이 참 바빠요. 12절을 보니까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사울이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네가 그 환상대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희한해요. 성령님 바쁘다. 바울 찾아가가지고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어서 네가 가서 그대로 그 환상대로 해라. 그 얘기죠. 아나니아가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뭐라 그러면 예 하고 들러 가야 되지. 이 뭔 소리 하는가 보세요. 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런데요, 그래? 지금 성령님이 시키시는 게 도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고, 아나니아도 자기 개인적으로는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듣기 이거 좀 기분 나쁜 말 아닐까요? 아니, 나도 있고, 사도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인간을요, 사람이라 택했어요. 하필이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아 죽였던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일단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아나니아가 아니 그거는 그 다음 얘기인데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 혹은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 하시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 낙하산 인사입니다. 심한 낙하산이요? 맞아, 이거 아주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렇게 반발할 수 있을지도 모를 여지가 있는데, 아나니아가 군소리와 결이 없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17절 가서 아나니아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더라.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냥 바로 직접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이제 눈 뜨고 네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해라 이러면 안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 많은 아나니아를 통해가지고요, 선뜻 안 나서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완충, 무슨 완충이요?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아나니아 뿐만 아니라 모두 이해를
못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야 다른 사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점을 생각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세요. 바울이 회신했다고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안 믿어버려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다면요, 더더욱 못 믿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울이 회심한 물적 증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바울의 회심을 이해해야 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은 나중에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도가 됐다. 이래서 뭐 좀 교만해지거나 큰 소리 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하셨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여지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을 겪어버렸기 때문에요. 바울이 나중에 참 위대해져가 큰 소리를 쳐도 누구만 만나면 작아지죠? 누구요? 아나니아만 만나면요? 아나니아만 딱 보면, 어? 누구야, 저 사람? 내가 눈도 못 뜨고 그 불글불글 헤매고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 눈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 이러면요?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소열 맵인데요. 이거 한참 믿으잖아. 결국 이 일이 나중에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이게 분명히 일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귀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 과장이지만 하나님께서요, 사람과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해버린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
네? 창조요? 왜요? 그때 사람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거나 사람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없으면 일 못하나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일을 하실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명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킨 또 이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시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주 목적이요, 사람과 교제를 나누며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려 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없이 일 안 합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 능력은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그 다음에 말씀만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요? 사람을 그런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요. 그럼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못하십니까? 아니, 우리 안 났으면 복음 안 전해져요.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꼭 우리한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말하죠? 전도가 아주 어떤 방법이요? 전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참 미련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구절이 있나요, 성경에? 로마서 앞쪽에 있을 겁니다. 몇 장 몇 절을 딱 말해서 뭐. 우리가 하는 이 전도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짓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건, 내가 이거 하는 게 이게 무슨 힘이 있겠노?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재주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가만인데,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적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순종하고 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단한 바위나 튼튼한 벽은요, 한 방에 잘 안 뚫어집니다. 그 한 지점을 계속 연속으로 두들겨야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이 사울이 참 단단한 방입니다. 한 방에 잘 안 넘어가져요.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울을 거꾸로 떨이기 위해서 사용하신 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것 다 찾아보라고 꽤 많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죠? 빛입니다. 벌건 대낮에 갑자기 태양보다가 더 강렬한 빛이 그냥 쏟아지면요. 놀랄 수밖에 없죠. 빛 다음에는요. 빛 다음엔 소리죠. 사우라 사우라 하는데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빛 다음에 소리. 소리 다음에는요. 소리 다음에는요. 환상을 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엎어져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하. 특별히 사울이요. 누구에게 머리 숙일 사람이 아닌데 이런 환상을 보고는요. 뭐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적이잖아요. 잡아 죽일 대상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가 자기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는 이런 과정을 쭉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돌아서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혼자 사실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사울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건 부디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커서 보니까 틀린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 무디 알죠? 무디 직업이 뭐예요? 에? 구두 구두 수선공 이러면 되나요? 구두 수선공 올드 앤 뉴에 나오면 아마 가능성이 있는 말인데 이 구두 수선공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불렀죠? 우리 딸내미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올드 앤 뉴랍니다. 아 그거 참 재밌어요. 구두 수선공을 옛날에요 신기료 장수 그래 불렀습니다. 신기료 저는 신기루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했더니 신기료 장수라고 불렀어요. 무디가 그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는 뭐냐면 구두 수선공이었던 무디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셨다.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아 공부 안 하고 내가 구두만 고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만 한다면 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요. 참 많은 겁니다. 그거요. 나는 커서 보니까 그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공부 안 하다가도 이제 그래 은혜 받고 신학교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요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무디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가서 나 주일학교 반사 저 선생님 한 시켜주세요 했더니 배운 게 없다고요. 안 시켜준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에 낙방 먹었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나 교회 밖에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교회 밖에서 아이들 모다가 가르쳤는데요. 이게 막 엄청나게 많아질 뿐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들 몇 명 데리고 끙끙 데리고 있을 동안에 교회 바깥에서요. 아들을 수없이 모다 놓고 열정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무디가 그런 사람이에요. 신기료 장수 무디가 아니고요. 말씀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 무디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위대한 부흥사로 썼다. 이게 정확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별로 열심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만 하면 내가 큰 일꾼 될 거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 갖도록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능력은 없더라도요. 배운 건 없더라도 정말 말씀에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할 때 참 공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울에게 전하는 이 말을 하나 보면 참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형은 저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맞아요, 틀려요? 무슨 복이냐는 문제네. 이말 맞습니다. 그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전도할 때, 지금도요, 전도할 때 이 말이 크게 효과적인 말입니다. 맞아요. 또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 가서 상 받읍시다. 맞아요, 틀려요? 어렵지도 않은 거 괜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천국은 상 받아야죠. 근데 이런 말들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유효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숙해야 할 그리스도인들도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저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니까 그 다음 그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16절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큰 복이 담기겠느냐,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택한 그릇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혹시? 자기가 당해야 될지도 모를 판인데, 이 어려움을 이 사람이 당하게 되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못 모르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으리라고 믿고 열심히 나서죠. 그러나 좀 자라면요, 좀 자랐다고 생각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닥쳐오는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내가 다 겪어내고 승리하리라, 뭐 이런 각오를 좀 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신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근데 장로, 집사, 권사점 돼가지고 병이 들어 누웠습니다. 찾아가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셔도 정말 하나님 믿고 용기 내세요. 뭐 이런 기도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쫓겨날라지 그건 모르겠지만, 믿는 성도가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이런 핍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없애주실 것입니다. 이거 초신자에게 맞는 얘기지만, 이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걸 좀 더 해석을 해보면 그것이 정말 복이긴 합니다. 바울이 해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이 불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기꺼이 받으면서 이기고 나간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 주시고 온갖 복을 다 부어 주실 거라고만 생각하는 생각은 조금 바뀌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젠 거꾸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거든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도 이런 해도 감수하고 이런 손해도 감당하겠다라는 이런 성도의 자세가 필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누가 기절 초풍했을까요? 다메섹에 있던 예수 믿은 사람들요? 예수 믿은 사람들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겠죠. 예수 믿던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했을는지 몰라도 그건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예, 아무리 놀래도 이건 참 희한하게 좋은 일입니다. 진짜 놀라는 사람은요? 거기에 있던 유대교인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하자면 전쟁에다가 비유한다면 이런 겁니다. 적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원군이 왔습니다. 원군이 왔다고 문을 활짝 열고 들여다 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원군이 아니고 적군이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음에 세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눈꼴도 참 눈뜨고 못 볼 이런 형편이었는데 사울이 온단다. 이제 너가 다 죽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오면 너는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울이 도착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떠들고 있으니까요. 기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울이 오늘부로 예수 믿은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굴복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네.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연결이 정확하게 성경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울이 성경을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요.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그걸 딱 알고 나니까 그 다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겨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가졌던 성경 지식은요? 이게 불필요한 겁니까? 유용한 겁니까? 방향만 돌려놓으면 아주 유용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충격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사울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잘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기껏 한다는 일이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것밖에 더 했느냐? 쓸데없이 머리만 굵어가지고 말이죠. 안 닫고 까불고 있어요. 참 어렵게 얘기를 설명서 한 통에 들었습니다. 하도 의의가 없어요. 맞서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저는 사울이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의 편이 됐을 때는요. 그가 알고 있던 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였느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면 스데반이 헬라파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긴 이유가 뭡니까? 그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긴 거지 모르고는 나가서 싸울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도 필요하고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성경 아마 66권을 다 제대로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성경 평소 잘 읽지도 않고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 일을 하더라도 신방 다니고 교회 행정 열심히 봐야 되고 이집저집 다 쫓아다녀야 되는 목사님들 보면 야 어느 천년에 성경 한 부는 언제나 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쏙 듭니다. 제가 농땡이 치지 않는데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전 압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나중에 귀하게 열매 맺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그것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갈는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생들에게 가게 될는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가게 될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참 귀한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셔요. 사울이 돌아서자마자 즉시로 유대인들을 전부 압도해버렸다는 사실은 그가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통쾌한 것은 22절 끝에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가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돼요? 시간 중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노인대학에도 다 있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저 사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자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저 스데반도요 변론 논쟁을 내가 이겼는데 졌으면 항복하고 예수 믿으면 될 일이지 사람이 그게 잘 안 됩니다. 논쟁을 해가지고 졌으면 예수 믿으면 될 건데 그리 잘 안 돼요. 저 사울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논쟁은 너무 하지 마세요. 옆집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이부터가 이겨봐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지면요, 그 다음에 감정으로 덤비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웬만하면 이기지 마셔요. 제가 가끔 저 예를 들어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대꾸 잘 안 합니다. 그 아주 똑똑한 친구가 뭘 잘 물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야, 그 편지를 그대로 할게요. 예수들한테 이런 거 물으면 참 재밌대. 이런 질문을 많이 가고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 툭 한 마무리 끄집어냅니다. 그 하나님이 쓸데없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혼자 앉아 극하고 앉았어요. 들으라고. 제가 약발을 잘 안 받거든요. 그럼 몇 번 그러길래 하루는 제가 정색으로 불렀습니다. 두 시간만 내면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을래? 입 다물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빨리 쳐다보다가 나하고 한 1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굉장한 친구인데요. 서울대학 다니다가 데모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저 경남에 어느 대학을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해요. 지도 비상하지만 나도 비상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빨리 보더만은 입 다물게. 들으려고는 안 해요. 진지하게 설명을 하면 들을래 하는데 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 깔찌떡고 물으면 재밌대 하는 것만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 막 더 이상 싸움은 안 하고 이 친구도 걸진 않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아니면 차근차근 납득을 시켜가지고 아 그래 알아들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는 접근하지 말고요. 사람은 이 감정에 약해요. 정주고 이 사람 돌아서는 경우는 참 많지만 머리로 사람 돌려놓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요 논리적으로부터가 사울에게 다 굴복해놓고도 어떡합니까? 사울 죽이려고 덤비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도망을 쳤다 그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해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 해가 뭡니까? 첫 번 해가 뭐죠? 광주리 타고 도망친 거. 이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등산교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올 사람이에요? 말 타고 밑에 부하들 이끌고 걸리기만 해봐라 지게풀린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메섹을 뒤덮고 돌아다닐 사울이요, 밤중에 광주리 타고 내빼는 처지가 됐으니까, 자 이걸 뭐라고 말해 줄까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면 좋죠? 바울이 받은 첫번 해.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신분 출하. 그렇게 큰 소리 똥똥 치고 나섰던 사울이요,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신분이 엄청나게 그냥 떨어져 버린 그런 현상이죠. 사실 이걸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사울은 스스로 버렸다고 말합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것들요 전부 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갔더니 다른 제자들이요, 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말 급해야 믿지. 더군다나 그때는 예루살렘에도 박해가 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공개적으로 남아있었겠어요? 비밀리에 모이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울이 나타난 겁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어쩌면 저 자식이 작전 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회심했다고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는 반갑다고 악수 쫙 하고 난 다음에 전부 싹 잡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이때에 사울이 정말 회심했다는 것을 보증하고 그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요? 바나바죠. 이 바나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사울답게 그러니까 바울이 돼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아나니아도 뭐 큰일을 하나 했지만 그걸로 끝이고요. 바나바는 이후에도 사울을 이끌어서 위대한 전도자로 나서는데 길 안내를 했던 사람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바나바가 앞에서 무슨 일로 등장했었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모범적으로 내놨던 그 사람이요. 그래 아마 예루살렘이 또 따라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따라하니까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됐는데 그걸 남도 하는데 또 이제 따라하기는 싫지만 어디로 따라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일을 당한 거리는 또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가 더 바나바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권위자라고 불렸다는 뜻이에요. 권위자. 권위자가 아닙니다. 권위자.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참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또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죠. 29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울이 또 누구를 만나나 하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요 구절 어디서 본 적 있죠? 스데반이 딱 요구했잖아요. 스데반이 이거 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그 바람에 그냥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바울이 또 이러고 있어. 그 다음 진행되는 과정이 또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빼돌려버린 겁니다. 왜 다소로 보냈죠, 사울을? 네? 상황이, 사울이 위험하니까요? 아마 그것도 말 돼요. 다소로 빼돌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좀 조용히 있으라. 그래서 빼돌려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추측이긴 하지만 스데반이 딱 이 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또 이 일을 해놔놓고 만약에 박해가 일어난다면요? 스데반보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기 편이었는데 이게 변신해가 배신자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예전에 비슷한 일이 뭐가 있었느냐면 절의 주지가요 어느 날 예수 믿고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흥의 인도를 열심히 했어요. 날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누가 따라온지 알아요? 자기가 주지로 있던 그 절에 중하고 신도들이 와가 저놈 죽이라 하고 난리를 쳐대니까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울을 빼돌려가지고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잠잠해집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렇게 다소에 가서 사울이 얼마쯤 있었을까요? 대충 짐작을 해보세요.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3년. 아, 사울이 아라비아에 3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알기는 어려운데요.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강 알아두세요. 최소한도 10년은 넘었다고 봅니다. 사울이 고향에 가서 10년을 넘게 있었다는 거는요,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잊혀져 있는 사울을 다시 불러낸 사람이 바나바라는 얘기죠. 그거는 왜 그런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또 좀 드릴게요. 그게 한 10년 정도 흘렀다고 봅니다. 고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예. 예. 그만큼 시간이 흘러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왜 그러니까 그거 알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일단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너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고향에 좀 가있어가지고 형제 빼돌려 버렸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향에 가만히 처박혀 있을 사람 같아요? 아니면 설치 사람 같아요? 가만히 있을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 다소에 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봐야 그게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다 우리의 짐작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생판 이름도 없고 누가 되는지도 모르는 교회들이랑 등장을 해요. 그게 아마 사울이 고향에 가 있을 동안에 혼자서 거기서 또 전하고 다녔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뒷전에가면 좀 나옵니다. 대강 그렇게 알고는 계셔요. 그랬는데 이제 그 31절부터 보세요.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이 박해는 정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겪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참 심각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는데 결과는요, 이게 정말 싱겁게 끝나버린 겁니다. 뭐가 제일 싱거워요? 스데반의 박해로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싱거운 요소가 뭘까요? 아니요. 그 스데반이 사울이 잠시 고향으로 피해 가버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니요. 사울이 10년간 고향에 가 있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성도들은요 조용히 안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31절은 아니요. 31절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서 이것들이 지하로 싹 숨어버리는 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 박해가 끝난 것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를 보세요. 참 싱겁게 끝났어요. 아니, 싱겁다기보다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승리죠. 무엇 때문에 승리라고 말할 수 있죠? 첫째. 제일 재밌는 거는 박해의 선봉에 섰던 사울이 어떻게 되어버린대요? 우리 편 되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신나는 일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장군이 그냥 한 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가면 혼자 갔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혼자 갔겠는가? 열심히 있던 놈들 한무더기 왕창 넘어갔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허탈도 보통 허탈이 아닙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전의상실. 사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세등등해가지고 끝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헤아릴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뭐 3천, 5천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 숫자 얘기 안 하잖아요. 헤아릴 수도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없어져 버렸죠, 뭐. 예.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사울이 피해가버리고 나니까, 이젠 막, 사울 용기도 없이 에이 모르겠다고 나와버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만 기세 등등해가지고요. 그,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교회죠? 아, 그걸 초대교회라고 해? 아, 초대교회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 31절하고 대비를 시켜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죠.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요래놨으니까 요 왓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교회 이 말 아닙니까?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 있던 교회가 갑자기요. 유대에, 사마리아에, 갈릴리에 교회가 쫙 번졌고 그 교회들이 전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쓰고요. 숫자가 많아졌더라. 밖에는 끝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것 같았지만 그걸로서 끝나버리고 교회는 거꾸로 튼튼하게 세워져 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 얘기를 또 조금 하네요. 요게 그 뭐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커가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막 짤막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병을 고치고 일어나게 한 거.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죽기로 돌아오더라. 병 고친 사건 하나하고 그 뒤편에 거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건 마치 베드로가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갔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셨을 때 하셨던 일하고 뭐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베푸셔가지고 결과, 교회 몇 개 세웠어요? 교회 세운 건 없어요. 단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많은 이적을 베풀고 하셨지만 결과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그러려고 오셨죠. 반면에 똑같이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베풀어 가는데요. 결과는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임무가 교회를 세우는 거였거든요.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지만. 그래서 똑같이 기적을 베풀었어도 예수님의 목표와 제자들의 목표는 좀 달랐더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제자들이 행하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갔더라. 이 얘기를 이 뒷부분에 달고 있는 겁니다. 박해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갔느냐를 보여주는 얘기죠.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참 좀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베드로였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열정적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요. 정상적이라면 아주 끌일 일을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안 할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체 가까이 안 갑니다. 시체 접근 안 해요. 시체 접근하면 부정하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 근처에 안 갑니다. 그런데 살려달라 그럴 때 베드로가요. 그 시체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점.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피장 43절 끝에 보면 피장의 집에 요한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피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다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갑밭이죠.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집에 있다가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평소에 끄려하고 하지 않던 짓을 베드로는요, 그리 끔없이 지금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이면서 또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일을 아무 끊임 없이 하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 갔더라.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정돈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전에 누가 저기 설교 원고를 하나 보내왔길래 이거 좀 고치는 게 좋겠다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편을 전 써도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고요. 또 효과가 있는 거라서 아마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이렇게 선량하게 변했다. 저도 안 좋겠냐 싶긴 한데 전 안 씁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를 만나자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게 사실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사울이 변한 건 뭐예요? 사람이 변한 건 아니래. 변한 건 뭐죠? 변한 건 확실히 변했죠. 뭐가 변했어요? 가만히 봐라. 변하지 않은 건 뭐예요? 그 사람요? 사울이 변하지 않은 거. 열심. 아, 이거 한대 붙여야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건 변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에게 특심이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그럼 변한 건 뭐예요? 반만 제가 답 같이 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고 할 때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 변해버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몰랐던 부분을 확실히 알고 사실은 그 열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표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저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요. 원래 바울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름이 원래 두 개예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이고요. 두 개 이름 중에서 나중에 십수년이 지나서 전도자로 나섰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때 그 특수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너무 예수를 만나서 그냥 이렇게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의 어폐가 있기 때문에 쓸 때는 조금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워낙 효과적이고 또 선명하고 이래서 막 쓰는 걸 그렇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예수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면 바로 변해버린 게 아니고요. 적어도 십수년이 흐른 후에 바울이 돼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구장에 보면 신약교회의 아주 중추적이라고 할 만한 두 인물이 대비되어 있죠. 한 사람은 바울이고, 아니 사울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래, 이 구장에서. 베드로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냥 뭡니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아주 그저 효과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은요?
네.
아, 그건 자기 공로는 아니에요, 그게. 예? 사울은 예수 믿은 것밖에 없죠. 예수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사울은 예수 딱 믿는 순간에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유대인들. 원래 자기 편이었던 사람하고부터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열매는 별로 없고, 대신에, 예? 고난이나 박해나 분란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냐냐, 조용히 해. 그래가지고, 고향에 돌려보내버렸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잘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요. 누가 더 유명해지죠? 나중에. 사울하고 바울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아니, 말 좀 했다. 사울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을,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해냅니까? 비교가 안 돼요.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바울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자, 무슨 차이죠? 아, 전공이 달랐어요. 그러면 전공이 어떻게 다르죠?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러면 전공이 달랐다. 어떻게 다르죠? 현재는 확실히 그래요. 현재는 확실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갈 때 우리 교회를 가보면 바울이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겼고 큰 영향을 끼쳤는데 무슨 차이냐? 그랬더니 가만히 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이래로 그 인물에 태어난, 그러니까 베드로 사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영향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베드로는 그 당대에 있어서의 그 사진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나 아니면 이 당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베드로가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고향에 처박혀 있다가 나중에서나 바나바에 의해서 불려나온 이 사울이 베드로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전공이 달랐어 하고 나왔거든요.
언어가 좀 더 많이
관계 있죠, 그것도. 근데 좋은 답은 이 전공이 달라서가 좋은 답 맞습니다. 그 전공이 뭐냐니까요? 바울은? 전도는 베드로도 하던 일입니다.
전도 영향을 많이, 전도를 상상하시나요?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전도 영향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이거 잘 안 전해줍니다, 성경이. 왜 그런가 하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낸들,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베드로처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동부인에서 전도에 많이 다녔어요. 전공이 달랐다. 그래 놓고 무슨 전공 하니까 답이 잘 안 나오네요. 간단해요. 바울은 전공이요. 해외 성경.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유대교 내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구원 자리에 그다 잘못 알고 있는 분이긴
한데. 아니 맞아요.
그 자리가 순교인들 자리라고.
네. 맞아요. 로마 교회가 베드로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네. 그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 뒤에 가서 할 얘기가 또 질문하니까 또 미리 땡겨서 나오네요. 로마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커갔는데 그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이다라는 걸 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느냐 하면 로마 교회의 중심 인물은 군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약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군인이 아마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군인이 누구냐? 베드로에게 배운 군인이 한 사람 뒤에 등장해요. 10장에 나오는 사람. 고넬료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베드로에게 교육을 받고 베드로의 영향력이 로마교회에 꽤 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갑니다. 훗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는 베드로도 사울도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갔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됐는데 그 로마교회가 베드로의 영향이 참 큰 이유를 추측한데 아마 베드로에게서 배운 군인이 세운 중심이 된 교회이었을 것이다. 그럼 그 중심이 누구냐? 그럼 이 고넬료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고 또 로마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숭상하다시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연유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베드로가 그 로마의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거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쓴 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랬을 때 마가가 폭력을 하고 이랬던 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아까 앞에서 말한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게 바울이 맡은 그 일이 이방인 선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맡은 일은요 국내 선교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크게 갈라버린 거죠.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훗날 유명해지고 싶거든 선교를 열심히 다니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녀갔던 그 선교 지방에 훗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요 우리 조상들 기독교 전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름이 한 페이지 장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다면요 여러분 이름이 남겨질 가능성이 많죠. 국내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요 교회 주보에나 뭐 시상할 때 한 번쯤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이란 얘기죠. 그래, 전도왕, 그것도 귀한 겁니다만은, 그건 우리 주부에 한 번쯤 올라가고 끝날 가능성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큰 이름 남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아, 그릇대로. 저 좀 꼬실라 그래도 잘 안 꼬시켜요. 그릇대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후일에 누가 더 유명해질 거냐 이거 탐내는 사람 천국 가서 그렇게 큰 상금 못 받을지도 몰라요.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유명해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하겠다고 해서 나선 게 아니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누가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위대했다는 것은 아까 전공 얘기를 했는데 전공 선택을 누가 해준 건데요? 예수님이 해준 겁니다. 대학 선택도 예수님이 해줬고 전공 선택, 대학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 믿게 한 거라고 친다면요? 전공을 선택하게 한 것도 해외 선교하라고 한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단지 바울은요 주어진 임무에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했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 결과적으로 그래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릴 일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국내 선교, 사울은 해외 선교, 나는 교회 봉사. 어느 것이었던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베드로가 봐라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느냐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공이 적어지거나 약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대로 중요하고 천도는 천도대로 중요하고 양육은 양육대로 중요하고요 교회 청소는 청소대로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너무 강조해서 다른 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장에서 이걸 보면서 비록 한때는 베드로가 참 1인자였지만 선교를 열심히 했더니 바울이 1인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 이 구장에는 그 교회의 초석을 놓는 세계 교회의 초석을 놓게 되는 바울의 등장을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뻗어 나가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그 기억하기가 참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2장까지는 12 사도들의 사도들과 관련된 이야기. 13장부터는 바울의 해외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야기가 바뀌어서 간다는 거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그 근처까지 옵니다. 12장까지는 하고 여름 방학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조금 더 열심히 내십시오.